이제 오늘 또 이어서 베드로 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쓰여진 목적이 다르다 그랬어요. 후서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쓰여진 기록이고 앞서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살펴봤던 전서는 외부적 환란을 어떤 원리를 붙들고 잘 견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어책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서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라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본론 겸 이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하려 하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난다. 또 13절을 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또 뭐하게 하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여기 이 장막이라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기 육신에 거할 때의 몸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묘사를 해요.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임시 처소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임시 처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병도 없고 또 고통도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13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여기서도 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자,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여기서도 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세 번씩 같은 문장을 강조합니다. 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중적인 강조를 했어요. 내가 육신의 머물러 있을 때도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이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내가 이제 세상을 이때만 해도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었던 때예요. 이제 서서히 자기도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도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날이 오는데 그때에도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뭘까요? 그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기 지금 세 번에 걸쳐 강조된 것은 뭐냐면 교회 내부에 가장 지금 심각한 위기가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려 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은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기억나게 하는 책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알츠하이머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그 KBS 뉴스 봤나요? 뭐 다른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82세의 영국 할아버지가 유미라는 아내 한국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분당의 어느 경찰서에 가서 호소를 했죠. 내 할머니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외국인 할아버지가 한국인 아내를 찾는다고 나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 집에까지 가게 되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 친필 메모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메모 내용이 이제 물론 이제 영어로 썼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직접 쓴 겁니다. 난 아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 최고의 아내이자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녀와 함께 할 거예요. 이미 할머니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하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 후에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다가 이제 할머니 고향 나라인 한국에 이제 4, 5년 전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한테 알츠하이머 병이 온 거죠. 그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기억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디 갔지? 우리 아내가 어디 갔지? 하고 할머니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이 쪽지를 발견하고 차마 할아버지한테 건네줄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신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쪽지를 보여드렸답니다. 그제서야 아차, 아내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이건 내가 쓴 글씨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 현실을 또 받아들였던 거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리면 또 이미 천국 간 할머니를 찾아서 나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 인간은 뭐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은혜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잊어버릴 건 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주님의 약속 속과 2000년 전 오신 그 사실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어요. 이 길을 또는 순례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그네 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장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승천하신 분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궁극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아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소망을 기억해 하고 회복시켜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좀 인용을 한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영화죠. 참 좋은 영화들은 볼 때마다 감동이 그때그때마다 새로워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모두들 보셨고 기억을 할 겁니다. 저도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앞에 이제 유명한 뭐 가수인지 배우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포스터 한 장이 탁 걸려 있고 세상의 그 자유로운 꿈을 희망하면서 27년간을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은행원 앤디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 이제 주연급 배우가 하나 나오는데 흑인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흑인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희망은 위험한 거야. 항상 충고를 합니다. 앤디에게. 근데 앤디는 무슨 사건에 또 내부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두 주 독방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독방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동료들이 너 녹음기 갖고 들어갔었니? 라디오 갖고 들어갔었니? 물어요. 아니, 음악은 내 머리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기억되었던 음악을 희망삼아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27년 동안을 꾸준히 자유를 꿈꾸면서 탈출을 준비하죠. 아주 독한 그 승부사죠. 그 영화는 나중에 뭐 해피엔딩 이런 개념보다도 결국은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끝이 나요. 자유를 얻죠.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희망을 위하여 바깥의 그 자유로웠던 세상을 항상 이 앤디는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다시 오시마 약속한 주님의 약속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런 재림은 없다. 주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이 땅에서 30여 년간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위대한 사명과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느 이제 강해집을 보니까 이런 그 비유가 있더군요. 시험을 치게 되면 선생님이 교실에 두 번 들어오신다. 첫 번째 들어오실 때는 왜 들어오세요? 시험지 주로 들어오죠. 그럼 이제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공부했던 바를 그 시험지에다가 기술하고 이제 자기 실력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다시 들어오세요. 그때 왜 들어오세요? 그때 시험지 거들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성격은 후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지 거들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 부활을 해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성격이 다르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정 가운데 택정함을 입어서 구속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그리스도와 묶여진 자로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고 멀고 험한 사막을 건너는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처음에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막을 건너는 경우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고난을 겪을 때만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게 그 소리가 아니라 근데 그 고난이 늘 있더라.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언제나 고난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엔딩까지 피할 수 없는 걸음입니다. 항상 고난 속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침판이 필요하죠. 사막을 건너려면 나침판이 필요해요. 저쪽이 북쪽입니다. 저쪽이 남쪽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이다. 빛은 뭐고 등은 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얘기죠. 빛은 하나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빨리 방향을 가리켜줘요. 또 등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지도입니다. 여기에는 웅덩이가 있고 여기에는 무서운 모래사막이 있고 이런 지도가 다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가 자기도 되었다 그 말이겠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제 없다.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갈 뿐이지. 이런 진리를 왜곡시키는 교묘한 거짓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망을 꺾고 마음을 혼란케, 미혹해 만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건 뭐 잔소리 같은 얘기로 그냥 들으십시오.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또 자기 사는 생활 반경 안에서 이런 사람들 자주 있어요. 성경 공부 한번 안 해볼래요? 그 제의 자체는 나쁠 거 없죠. 근데 그때 그런 제안이 있을 때 친구의 제안이든지 반드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제안일지라도 공동체 교육자들에게 검증을 받으십시오. 이런 모임이라는데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다는데 괜찮은 됩니까? 이 굉장히 성경을 가르치는 명목으로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요. 유달리 한국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희들도 여기가 괜찮은 데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공부를 해도 교묘하게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만 믿는 이단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일 그 헷갈리게 만드는 집단이 성경만 믿는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반드시 그 가르치는 분들에게 그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이어서 보십시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어쩌면 가장 그 중요한 본론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19절을 잘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죠? 예언이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뭘 가리킬까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 이미 쓰여진 성경과 쓰여질 성경을 총망라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확실한 뭐예요?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모든 계시와 예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발 어디 예언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성경이 예언을 다 담고 있는데 왜 사람이 다른 예언을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많이 쫓아다니는 경우들을 봐요. 절대 그렇게선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 앞에 마음을 겸허히 내려놓고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공부하고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사로이 풀어내는 그런 주관적인 예언에 운명을 맡기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무엇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새별은 사실은 새벽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을 좀 보십시다. 민수기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에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이 나온다 그래요, 그죠? 예,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그 다음 절 계시록 2장을 좀 열어주세요. 자, 띄워주세요. 자, 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그 민수기에 예언되었던 그 별이 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이 누굴 가리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무슨 별?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별, 깜깜한 칠흑 같은 절망의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새벽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 새벽별을 만나러. 적용이 좀 옳게 됐나요? 예. 뭐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새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선명히 열어지는 것은 무슨 기능이 담당한 겁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요? 무엇이 주쟁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는 어떤 책도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일관되게 중앙에 무엇이 흐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매듭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시라도 눈을 떼이지 않고 가까이 붙들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소설가들이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감동하고는 이건 달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배우는 열기를 더해가고 말씀 앞에 겸허하게 사람의 소리를 입을 닫아 걸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그 인생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든 3일의 공동체,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모든 젊은이들이 매일매일 이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로 소망 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메르스가 속히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아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성도들의 더운 입김의 간구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괴소문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특세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인데 선교와 또 이번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의 존재하고